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작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주님, 일생 동안 십자가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있다면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무법 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회가 기준 전체가 다 망가지고 그야말로 법이 없는 사회, 기준이 없는 사회, 질서가 없는 사회로 치닫는 것보다도 끔찍한 일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시대를 기록하죠. 이른바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대인데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아무 기준이 없는 사회,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하고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이런 시대를 살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준 없는 사회로 치닫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마저 기준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신앙은 전체적으로 이 기준을 얼마나 확고하게 붙드느냐, 이 기준대로 얼마나 분명하게 사느냐에 달린 일이에요. 오늘 다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뭐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말하면은 왠지 부담이 느껴지는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신분이 통째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아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입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은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존재하는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 좀 더 높은 윤리적 차원을 향해서 애를 쓰고 날마다 우리를 좀 더 낮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보면은 처음부터 지금 그 얘기를 사실 해왔어요. 오늘 이 여기까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을 하기까지 그가 우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장 4절 5절을 보면은 1장 4절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거란 말이죠. 우리를 새롭게 빚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에 이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살고 있는 버릇에 묶여있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내가 누가 되었는지를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게 바울의 논지란 말이죠. 그는 2장 9절 말씀에서도 잠깐 2장 몇 절이 2장 19절 말씀에서도 한 번 더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도들이요 같은 국적을 가진 시민들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패밀리는 패밀리 아닌 사람과 다르잖아요. 대접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본받을 존재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 그분을 배우고 학습하고 본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그런 바뀐 존재란 뭐냐?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뭐 야단 맞고 혼나고 꾸지람 받고 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또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달라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명명하시고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떠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 교회가 기초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한 얘기예요.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우리의 존재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이지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목적은 1장에서부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이나 성공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 저게 교회구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저게 교회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걸 봤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직접 곁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도 친히 곁에서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아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까지 쫓아오셔서 갈릴리 호수까지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사도의 길을 가게 하는지를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 말고는 다른 부탁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분이 온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탁한다면 사랑 이외에 부탁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게 회사고 세상 일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반경, 사랑하는 삶의 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다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거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 안 합니까? 우리 자녀 사랑 안 합니까? 우리 서로 가족들을 사랑 안 해요? 사랑하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세상은 이런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말았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했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했더니 그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귀중한 게 없어졌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했더니 그렇게 이기적인 자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고 살았더니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도 우리가 인간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자체를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려놓으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분의 사랑은 자신을 버린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구약의 그림에서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서 그 사랑의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사법, 구약시대 그 5대 제사법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향기로운 제물, 그 다음에 지금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법을 쭉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레위기에서 이 감사제와 화목제 또는 희생제물 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생제물은 잘 알지만 흠이 없어야 되죠. 근데 그 희생제물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운명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오면 안수해서 인간의 죄를 그 양에게다 다 전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은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그냥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 제사의 제물보다도 더 절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는 그렇게 제물되는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서로 뭐 감정이 뜨거워져서 하는 사랑, 그냥 나한테 잘해주니까 하는 사랑, 나한테 득이 될 거라고 베푸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본인은 죄가 없지만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제물되는 사랑. 그래서 이걸 알아본 사람이 오직 세례 요한밖에 그분을 못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자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사랑, 제물되는 사랑은 자기 몸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너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그 나를 버리는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목숨을 버리는 사람. 15장 13절 한번 더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꾸 버린대요. 버려. 이 버린다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내어주다예요. 넘겨주다예요. 포기하다예요. 따라서 그분의 사랑은 그냥 내어주는 사랑, 그냥 내 손에 있는 걸 당신한테 넘겨주는 사랑, 그냥 내 걸 포기해버리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랑 우리가 어디서 경험을 하겠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어렵다 그러고 그냥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정신을 잃어야 마땅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자꾸 이렇게 버린다라는 이 초점에 우리가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버리는 거구나. 가치 없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목숨을 버리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그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목숨을 애지중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 목숨이 너무 중요해서 뭐 무슨 헬스도 하고 우리가 뭐 이 몸을 어떻게 해볼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한 대상 앞에서 내 몸을 챙기냐고요. 물론 필요하죠. 짐이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버린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다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몸을 버리는 행위를 어떻게 설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버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약화된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 속전, 몸값, 너희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보석금으로 내 목숨을 내려놓겠다.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걸 깨닫고 기절한 거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변한 거예요. 그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자기 몸을 주신 거구나.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런 사랑이, 아,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뭐 우리가 좀 형편이 어려운 걸 좀 풀어주고 몸 아픈 거 좀 병 좀 낫게 하고, 이게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 몸값으로 지불하고 친히 죽으셨다. 이게 사랑으로 깨달아지면은 이 사도 요한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주다 버리다 포기하다 내려놓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우리 목숨을 형제를 위하여 내려놓는 게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좀 시간 좀 내고 헌금 좀 하고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것도 뭐 사랑이 묻어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우리가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분처럼 못 살더라도 그분이 사랑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기준으로 살지 않겠냐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게 된다고요. 교회 좀 다니고 예배 좀 드리고 헌금 좀 하고 하면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번 소리 높여서 주여 삼창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좀 하면 우리는 무슨 뭐라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형제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데 형제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냐는 말이에요. 가족입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교회 식구들입니까?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형제나 혈육은 악한 자들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는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더러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몸을 버리는 사랑, 그건 어떤 사랑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이에요. 시작.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의인을 가려서 비치지 않고 비를 악인과 의인을 가려서 내리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주님께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 닮는 건 뭐 됐습니다. 예수님이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준을 낮추면 안 되냐면 기준을 낮추면 이 지금 이 시대 교회처럼 변하고 마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지금 기독교입니까? 그래도 한국이 나온 무슨 그 이름 난 걸 우리 김세현 박사가 그러더만 한국 기독교는 지금 모든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 한국이 나온 그래도 가장 출중한 탁월한 신학자라는 분이 지금 그렇게 비판을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경에 빠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빗나간지를 알아야 다시 돌이킬 것 아니냐는 것이죠. 뭐에서 우리가 빗나갔는데 이렇게까지 빗나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세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뭘 세상에서 다 배워와요. 뭐 회개 분식하는 거, 뭐 무슨 뭐 성도를 모으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뭐 모든 걸 다 세상에서 배워오려고 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뭘 그렇게 구할 게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배울 게 그렇게 많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는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라. 그들을 본받는다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너희들은 기도하고 너희들은 구제하고 너희들은 금식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서 안 될 것과 본받아야 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니 함께 해서는 안 될 것, 그게 뭔지를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온갖 음행으로 가득합니다.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 깨끗하지 않은 것들로 이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탐욕은 또 어떻습니까? 그럼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타락한 인간이 만든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밖으로 투영시켜 놓은 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은 일은 내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서 시작된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 세상 밖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왔고 꿈꿔왔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탐욕스럽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생각으로 가늠하면 너는 음행하면 가늠한 거라니까. 생각으로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이 생각을 우리에게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의 영역에서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뭐 자기가 대단히 생각하고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인간이 생각하는 힘이나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금 인간이 생각하는 수많은 생각들은 남의 생각들이에요. 몇 사람 아닙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인류 가운데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이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들의 뿌리는 예를 들어서 뭐 진화론이라든지 인본주의자라든지 공산주의자라든지 하는 이 모든 이념들의 생각은 몇 사람 성경을 대적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비난하는 자들이 만든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새 여러분들 그 저기 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말고 더 메시지 랩이라는 채널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생각의 기원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한번 꼭 참고하십시오. 인간이 이렇게 뭐 잘난 척 생각하는 것들이 그 몇 사람들 반 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공격할 것인지를 생각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 세상의 생각의 틀, 관점의 틀이 되고 만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기독교가 약화되는 것이 목적이고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소진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입에 올리지도 말고 그게 뭐 지저분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는 아예 입에 담지도 말아라. 그런 거는 새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다.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삶과는 다른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그걸 내 생각처럼 살아갈 수가 있니? 불가능한 일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기 정도 하고 싶다면 그냥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우리 입술이 은혜 받은 입술이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적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말은 예수님께서 하면 돼요. 성경이 하게 하면 돼요. 나머지 인간이 하는 말은 성경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 뒤에다가 소금 좀 치는 것 정도예요. 간 좀 맞추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골로새서 4장 6절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저분한 말, 무슨 뭐 이런 음란한 말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온통 음란해야 음담패설도 하고 생각이 탐욕스러워야 탐욕스러운 말을 하지 생각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생각으로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 생각을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힘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과연 이 생각은 할 만한 생각인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인가? 이게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득 자꾸 생각하는 걸 입으로 고작 내뱉는데 그렇게 입으로 나오는 말이 결국은 그 음란한 말, 더러운 말, 불결한 말, 탐욕스러운 말밖에 안 하는데 그 입술 도대체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입술을 조심하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란 마치 음식 다 차리고 조리사가 요리 다 해놓고 끝에 소금 잠깐 치듯이 그렇게 하는 말을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5장 16절, 저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감사하면은 여러분 관계가 새로워져요.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언론을 한번 언론에 무슨 감사하는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불평, 불만, 불신을 부추기는 기사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 방법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 눈 뜨서 여러분 잠들 때까지 감사하는 말 몇 번쯤 하십니까? 그것만 열심히 부지런히 해도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 은혜 받은 삶을 사는 구체적인 증거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마치 모든 말에 간을 내듯이 그렇게 감사할 때 어떤 데는 실망한 사람이 힘을 얻기도 하고 예? 뭐 그렇게 전혀 뭐 생기가 없는 사람이 생기를 얻기도 할 것이고 자기 존재의 가치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생명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다는 말. 작은 서비스 하나에 무슨 팁을 안 줄 망정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우리가 못합니까? 물 한 컵이 와도 감사하고 말이죠. 물을 누가 잡아줘도 감사한 일이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왜 이런 그렇게 입이 거친 자들하고 함께 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뭘 얻고자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우리가 뭘 더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건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올해 101살이 된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소유해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두 번째, 이기적이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분은 자기가 젊은 시절 교수가 되었을 때 월급 오른 걸 부끄러워했다. 자기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기억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요. 나는 월급이어서 잠시 좋았는데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을 보면서 학생이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데 교수가 월급 좀 올랐다고 좋아하는 이런 꼬락선이란 이게 뭔가. 누군가 불행한데 내 혼자 기뻐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세상에서 뭘 더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뭘 더 얻을 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누어 줄 게 있어서 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뭐가 전할 게 있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관심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우리는 뭘 또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과 바꿀 수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목숨까지도 심지어 들여서라도 그걸 바꾸겠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목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끌어가는, 이끌려가는 삶인데 어떻게 목적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될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정신을 뺏기고 세상에 다 왜 마음을 자꾸 빼앗깁니까?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가 속는다 봐요. 쉽게 속아요.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잘 속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우리가 속죠. 저 꼭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 뭐 저 쇼핑 채널 보다가 여러분 뭐 물건 안 산 사람 여기 몇이나 계세요? 뭐 그냥 보면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돌리고 말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안 쓰는 게 물건이 몇 개나 쌓였습니까?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헛된 말로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헛되다는 건 뭐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해요. 근데 자꾸 그 메시지를 듣다 보면 우리가 유익한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직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직 우리가 어른스럽지 못하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만이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다 나머지는 어린아이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에베소 4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 온갖 풍조에 휩쓸려 요동하는 인생을 살지만 어른이란 온갖 유혹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뭐로 돈을 벌었다면 주식으로 돈을 벌 때 그런 소리 귀담아 들을 거 없어요.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돈을 다 잃게 됩니다. 그냥 새끼 먹을 수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면 되는데 남이 다 벌었다 그러면은 거기 안 가고 못 사는 게 다 이 유혹의 속임수에 거짓 정보에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게 문제죠. 그래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가장 지름길 뭐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 속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 찾다가 한번 속은 적 없습니까?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길 찾다가 한번 속은 적도 있고 이런데 너무 뺑뺑뺑 돌다가 정말 뭐 시간 다 보낸 거죠.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지나가는 게 길을 놓쳐서 그래요. 잘못 길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 속아가지고. 요새야 뭐 내비 켜면은 뭐 속을 일도 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헛되게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은 우리가 길을 잃게 만드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거짓 정보. 헛된 무익한 메시지 예? 이런 것들로 우리를 늘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는 거죠. 뭐 지금 보십시오. 뭐 코로나도 뭐 지금 이 코로나로 해서 우리 온 인류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방역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놓쳐버리면은 완전히 큰 괴괴에 말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게 어른스럽지 못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린아이처럼 유혹에 속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길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나이에도 잘못 속아가지고 가장 인생을 허비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 후회를 하듯이 인생 전체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인생 전체를 허비해버리고 결국은 그 인생의 끝에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로 가르친 게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을 다른 데로 이끌어갈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사꾼 목자들이 올 텐데 그들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눈물로 울어가면서 밤낮 없이 가르쳤다는 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꾼 목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조차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조차도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는 자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교회가 전락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고 교회를 자기 극단적인 자기 이기심의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죠. 꼭 이단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결론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쓰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신앙의 여정은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명히 분별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함께 해서 안 될 가장 큰 주범은 뭐라고요? 나 옛사람이에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을 끼고 가는 것, 그것보다 함께 해서 안 될 사람은 없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었으면 그 진리와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과거에 썩어져가는 그 옛 습관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삶으로는 절대로 주여 주여를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나는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로 3년 동안이나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확실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닮는 두 가지 길은 사랑하는 길과 미워하는 길이에요. 미워해도 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닮는 게 좋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기관과도 다른 생명체예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이 놀라운 영광, 함께 해야 될 사람을 함께하는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세상이 그 격이 너무 높아서 그리스도인들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비상식적이어서 저들과는 함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입이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우리가 항상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세상에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들은 격이 높아서 우리의 도덕적 수준으로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함께 하기를 거절하는 건 오케이. 그러면 베드로처럼 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보다도 격이 낮아가지고 세상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도 더 배려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너 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그래서 저들은 같이 할 상종할 위인들이 못 된다는 말을 들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라주로 사탄이 뿌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라주 갈아내라고 시간 보냅니까? 아니요, 이단을 갈아내라고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끝에 다 계산할 것이고, 너희들은 진짜 알곡이 되라. 그러면 가라주는 구분이 될 것이고, 이 땅이 급속히 타락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며.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혼재되어 버리고, 아니 구분도 별로 안 될 정도로 진짜가 타락했기 때문에 무슨 가짜라고 나무랄 형편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무슨 뭐 제가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써 격에 맞지 않는 일을 안 하려고 애쓸 뿐이에요. 아니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더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왕따를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멀어지는 사람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의 부르심을 따라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참된 교회가 되어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면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의 격이 높아서 그 사랑의 질과 높이와 깊이가 깊고 높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하면서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저희를 깨워 일깨워서 주님 일어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주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 없고 주님께서 삶으로 보이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듣고 주님 살아가신 대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맺는 그 열매, 우리가 먹지 못하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모든 사람들 그 열매를 맛보는 위대한 교회가 탄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없다고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어딘가에 저희들이 하지 못할지 몰라도 주님 숨겨진 교회, 지하교회, 숨죽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박해를 견디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오늘도 주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님, 북녘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슬림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시아,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참된 교회가 맺는 풍성한 열매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향기로운 제물, 위대한 희생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의 단 한 자락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진정한 교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